에베소서 42번 메시지 계급 없이 건축하는 모든 지체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단지 하나의 사회적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천연적인 관념을 붙잡아 왔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이며 조직이 아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몸은 시체가 되며 그것은 조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급이 아닌 기능상의 순서. 교회가 사회적 조직이라는 관념은 커다란 손상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사회적 조직 안에는 어떤 구성원들의 정상, 즉 가장 높은 계급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는 이것이 계급 제도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물질적인 몸 안에는 계급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 위에 있지만 이것은 기능상의 순서 문제이지 계급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코는 입보다 더 높습니다. 코가 입보다 더 높은 계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가락들이 팔이나 어깨보다 아래에 있지만 이는 손가락들이 더 낮은 계급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능에 따른 순서의 문제입니다. 만일 손가락들이 어깨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유기체의 그림인 물질적인 몸 안에는 계급이나 제도적인 순서가 없으며 다만 기능에 따른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전에 나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여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바울의 말도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해방이라는 현대적 관념의 영향 아래 그녀들은 왜 여자가 남자 밑에 있어야 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나는 우리 신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배열을 지적함으로써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 배열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는 그 특별한 기능을 위해 적절한 자리에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능상의 순서에 있어서 코가 입보다 높다는 사실은 코가 입보다 높은 계급에 속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급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관념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관념에 의해서 야기되어졌습니다. 신약 안에서 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천연적인 관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관념을 붙잡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더 높은 계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계급 관념은 전적으로 천연적인 관념이며 성경에서는 이질적인 관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지만 이런 기능들을 완수하는 것이 그들을 다른 성도들 위에 앉히는 것은 아닙니다.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으며 그 지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 차이는 없습니다. 유기체 안에는 계급의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깨가 말할 수 있다면 어깨는 몸 안에서 어떤 계급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으며 또한 자신을 다른 지체들보다 높게 여겨 본 적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장로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퍽 자랑스러워하며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지위를 주길 기대해 왔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장로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는 그런 야심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장로는 노예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계급 사상은 반드시 일소되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고위 관리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함, 이 메시지에서 내 부담은 모든 성도들이 건축하는 지체들이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가 혹은 사도들로, 혹은 선지자들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혹은 목자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급을 가진 고위 관리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사역의 일을 하도록 온전케 되고 장비되고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사역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그들을 온전케 하고 갖추게 하는 11절에 언급된 은사 있는 자들이 요구됩니다. 온전케 함이나 갖추게 함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어떤 기술들을 훈련하는 것 둘 다에 관련됩니다. 오늘날만큼 이 구절들에 대한 빛이 밝고 분명했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 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 의해서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건축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건축되어진 지체들일 뿐 아니라 또한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도들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은 건축하는 지체들이 됩니다. 근래에 와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 온전케 되고 있는 성도들 역시 건축하는 자들이 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 이르기까지.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와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됨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바울이 이 구절을 썼을 때 그 자신은 이미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덜 성숙된 자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다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린 자들을 앞질러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다 세 가지 것들, 믿음의 하나, 온전히 자란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어떤 때까지로 시작되는 세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사가 없다는 사실은 두 번째가 첫 번째와 동격이며 세 번째와 두 번째가 동격임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그 세 구는 사실상 한 가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표준에 이르고 그의 어떠함과 같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건축자였으며 우리도 역시 건축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위대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는 단지 몸의 한 지체였습니다. 그와 우리 대부분과의 차이는 바울이 건축하는 지체인 반면 우리는 거의가 다만 건축된 지체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몇 년 후 우리 모두가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함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장과 훈련. 14절은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하는 사람들의 괴술과 교활함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 다니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건축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먼저 건축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된 지체와 특히 건축하는 지체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떤 기술들을 연마해야 합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길은 그들이 자라도록 양육시키고 어떤 기술들을 향상시키도록 훈련하는 것임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욱더 훈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더 많은 아이는 나이가 어린 아이보다 수학에 대한 기술들을 더 익힐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오늘날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훈련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성장이나 훈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소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양육받거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상황은 반드시 이것과는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며 건축하는 지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싶다고 일어나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후 모든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기술들을 가진 건축하는 지체들이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고 완성되며 장비되고 갖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에 의해 실현되는 우리의 잠재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범사에 그분 안으로 자랄지라. 그분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성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 모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에 의해 행해진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로 격려되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를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 잠재력은 오직 성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잠재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요구되는 자양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역사. 다음 구절인 16절은 몸이 머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으므로 맞춰지고 함께 짜여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도록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도록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각 마디의 공급이란 특히 11절에 언급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 지체는 몸의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 안에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체가 건축하는 지체들임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의 건축하는 지체들이란 생명 안에서 성장되고 기능에 있어서 기술들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훈련의 필요성. 우리 모두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나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집회들은 휴식이나 오락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꺼이 성장하려고 하며 훈련받으려 하고 단련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훈련을 위해 일주일에 한 저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에 관한 문제에 있어 주님께 신실하다면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 안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알기 원하며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익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가를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의 표준에 달하는 모든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와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다른 이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만 받고 하늘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믿는 자들은 사실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우리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다면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위임을 수행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 되거나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 일으켜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사도들로, 선지자들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목자들과 교사들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하며 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허한 칭호나 헛된 위치를 가지는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높고도 풍성한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사적으로 주님께 가서 그분의 몸에 그러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방법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역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부담입니다. 뚜렷한 결심을 함. 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이상을 분명히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 진지하고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뒤로 후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분 앞에 뚜렷한 결심, 아니 서원까지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있지 않다면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날 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은 실제적으로 또한 실행적으로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건축하는 지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열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은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기 위해 기꺼이 훈련받는 것에 관해 주님 앞에 뚜렷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방면에서 모두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유일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건축하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들이며 우리 중에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바울이 돕는 것을 다스리는 것 앞에 놓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란 집사들의 봉사를 말하며 또한 다스리는 것은 장로들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집사들의 봉사를 장로들의 기능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교회 안에는 계급 관념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인들에게 인상 깊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의 다스림을 집사들의 봉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이야 함을 그들이 깨닫도록 돕기 위해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상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발견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처럼 사도들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분류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청지기들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위에 군림함이 아니라 본을 세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마치 교회가 그들의 개인 소유인 것처럼 교회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장로들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어떤 곳에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장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자기들의 소유처럼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며 마치 자기들이 우두머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들은 한 무리의 청지기들 사이에 있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들인 장로들은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자신들을 주께 드리는 것, 생명 안에서의 성장, 교회의 실제적인 봉사, 기타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주인이나 왕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들이요 하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러한 청지기들로서 그들은 양육함과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에 대해 모두 분명하다면 인도 직분에 관한 한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순종함. 어떤 이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의 여부를 내게 질문하였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다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고 했습니다. 이는 젊은 자들이 나이든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 역시 젊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나 젊은 자들 모두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장로들이 젊은 자들에게 복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생활 안에는 그러한 서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에 관한 질문.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내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천연적인 계급 관념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면 이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되풀이하여 말하건대 교회 안에는 계급 따위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이며 우리는 서로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을 장로 직분 안에 두셨다면 당신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지 말고 마치 교회가 자기 소유인 것 마냥 교회 위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인도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세우십시오.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 인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본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여, 이런 좋은 본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그들을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본을 세우고 또 그 본을 따름으로써 결국 다 함께 하나님의 각양은혜의 청지기들로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며 그곳에는 조직이나 계급 제도나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합당한 길로 나아가려면 행정적인 사물을 돌보는 형제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로 다른 모든 성도들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관념은 반드시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한 분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신민들입니다.